표결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3일 우크라이나 지역 미국 대사관 모든 직원들의 가족들에게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핵심 전지하는 대사관 직원들도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들은 소키에프 미국 대사관은 여전히 열려있고 이번 조치는 대사관 철수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통신은 이번 조치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에서 러시아 군의 우크라이나 국경 집결 문제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직후 이루어진다며 주목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신문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진지한 군사적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들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국경과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러시아가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안보 환경은 예측 불가능하며 별 예고 없이 바로 악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군부대를 나토 동맹에 파견하는 방안에 유배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뉴욕타임즈 신문은 23일 보도에서 인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발키의 인근과 동유럽의 군부대를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국방부 관련해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국립군 관리들은 군부대를 러시아 인근으로 옮기는 몇 가지 방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관리들은 현재 미국을 파견할 수 있는 군 병력은 1,000명에서 5,000명의 병력으로 만약 영내 상황이 악화하면 이에 10배에 달하는 병력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대한교역제도 나토는 24일 동유럽의 군함과 전투기지를 추가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토는 또 추가 파병 병력에 대해서도 대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나토는 군량을 공급하고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안보 환경에 대한 어떤 악화된 상황에 대해서도 항상 대응할 것이라며 집단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집중하는 나토 회원국들은 발트해 내에 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들의 전투기와 군함 등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덴마크는 소형 수축함 선척과 국수의 F-16 전투기를 리투아니아에 파병하기로 결정했고 스페인도 군함 파병과 함께 불가리아의 자국 전투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개의 미해군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에 진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3일 칼 빈슨호가 이끄는 항공모함 전단과 에브라임 호가 이끄는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 진입해 훈련을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성명을 통해 두 항모 전단이 전투 준비체제 강화를 위해 대장 작전과 군중전, 해상 사단 작전 등의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브라임 육관 항모 사격단의 제이티 앤더슨 사령관은 이번 훈련은 영내 안정성을 담보하고 악의적 영향력에 맞서는 미국의 비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공상에서의 국제법을 존중하며 진행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단은 또 23일 필리핀에서 일본 해군과 함께 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약 2주 앞두고 베이징 주민 200만 명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이징 선수는 최근 베이징시 콩타이 지구에서 25번의 확진이 나온 직후 주민 2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검진이 시행됐다고 24일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는 확진이 신고된 14건과 관련해 다른 6개 지구에서도 실시됐다고 선수는 덧붙였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 신문은 23일 베이징 시위생 건강위원회를 이용해 열이나 기침, 다른 감염 등을 이유로 지난 2주 동안 약품을 구입한 모든 주민들은 72시간 내에 바이러스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전 치안수는 약 한 달가량 조정됐던 전면 봉쇄령을 오늘 해제했습니다. 세계 뉴스 의석선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이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북한의 경고에 대해 외교 해법을 제시하면서도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진전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무기 실험 재개를 시사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외교적 관여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 오전 한때 비 또는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평북은 오후부터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이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양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미한의 3국 간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열린 첫 화상 정상회담에서 2주 사이에 4차례나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정상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두 정상은 한국과 보조를 맞춰 향후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은 워싱턴 시각 오전 8시부터 약 80분간 이뤄졌으며 북한 문제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양국의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중국 문제와 관련해 인도태평양의 강국으로서 미국과 일본은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에 연합하고 있다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에 맞서기로 결의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신장 지역과 홍콩에 대한 중국의 관행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 두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촉진하기 위한 중대한 포럼으로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쿼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기후, 청정에너지, 사회 기반 시설과 같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확실히 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에 열리는 쿼드 정상회담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초청을 환영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담 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회담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양국이 외교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취한 행동을 감안할 때 경계와 목적을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향후 며칠간 미국 정부 내 관련 부처에서 더 많은 내용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성명을 주목했다면서 진전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그런 성명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인도태평양 영내 모든 동맹, 파트너, 기타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에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지만 북한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매우 환영받지 못할 것이며 특히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국제 정세가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끌려간 납치 피해자들의 송환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했다며 이는 납치 피해자들의 귀환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외교의 잠재적 영역과 공통 목적의 영역에서 가능한 가장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북한의 경고에 대해 외교 해법을 제시하면서도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진전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외부 지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재개 의지로 해석된 최근 발표와 관련해 외교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북한의 이른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재고 검토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BOE의 질의에 가정하는 상황에 들어가진 않겠다며 하지만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미국 대응 방향과 관련해 선결적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고하고 잠정 중단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뢰 구축 조치는 미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등을 합의한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그리고 잠정 중단 활동은 그해 4월에 핵 ICBM 실험 유예 선언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일본, 한국 그리고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외교에 전념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지난달 유엔을 통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 의사를 전했다는 정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즉답을 피한 채 북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억제하며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다른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미국과 국제 원조 보건기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국가정보원은 21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미국이 유엔과 협력해 6천만 명분의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 백신이라며 로마 교황청도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백신 제공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도 전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대신 국제사회의 원조 전달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은 북한의 엄격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부터 외부 원조를 정기적으로 빼돌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석원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무기 실험 재개를 시사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외교적 관여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뿐 아니라 핵 야망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동맹국인 한국이나 영내 위협이 되는 것을 보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Obviously we don't want to see the North Korean military program continue to be able to pose a threat.
커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과 ICBM 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마주앉아 앞으로의 길을 논의하자고 계속 촉구하고 있다며 우리가 여러 차례 말했듯이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외교적 관여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커비 대변인은 우리의 견해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보고 싶다며 외교가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뿐 아니라 핵 야망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continue to advance their nuclear ambitions as well as their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They test so they can learn, so they can improve.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ICBM으로 실제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지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학습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이 사거리와 정확도 측면에서 모든 능력을 계속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는 그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관여에 있어서 외교가 작동하지 않을 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엔 가정하고 추측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getting into hypotheticals and speculating right now about what ifs is very helpful. We've made our position clear for the Department of Defense.
다만 커비 대변인은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의 임무는 한국과의 조약 동맹에 상응하는 안보 공약을 지킬 준비가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추가하려던 시도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이런 활동을 중단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ballistic missile launches are violations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continue to call on Pyongyang to cease that activity and for
이어 국제 사회에서 관련된 모든 사람이 이미 부과된 제재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모든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은 전 세계를 만들기 위해 그 영향력을 사용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북한이 핵무기 시험 등의 재개를 시사했다며 미국이 선제 사용 금지에 초점을 맞춘 새 핵 정책을 채택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 등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중단된 활동 재개를 고려하는 것은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억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21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재개 의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이 핵무기를 핵 공격에 대한 억지나 반격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단일 목적의 핵 정책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군사훈련을 통한 억지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핵무기 정책 수정 반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이제는 핵을 이용해 싸우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술적 역량을 가다듬고 있다면서 실패를 거듭한 대화보단 동맹국들과의 공조와 군 준비태세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과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핵무기 정책을 단일 목적으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변화는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에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북 정책을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대외 정책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존 바라소 상원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은 20일 본회의장 연설에서 우리의 외교 정책은 엉망이라고 비난하면서 우리의 동맹국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라소 의원은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과 중국, 북한, 이란은 대담해졌고 미국인들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워싱턴의 민주당은 이런 시급한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짐 뱅크스 하원 의원도 지난 18일 본회의장 연설에서 미국인들은 우리가 외교 정책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때 세상은 더 안전하고 더 나아진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뱅크스 의원은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아래 미국은 북한에서 중동, 중국,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덜 안전하다며 이들 국가는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의 나약함을 감지하고 있고 세상은 덜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 문제에 관해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인 베라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미국과 북한의 진정한 대화는 아직 멀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re open to dialogue, but in truth,
베라 의원은 21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미 외교협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국은 대화에 열려있지만 사실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일부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그 대가로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진정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ou know, the North Koreans have to come to the table ready to make real concrete steps. And
베라원은 이런 조치가 한반도의 비핵화는 아닐 것이라며 이는 최종 목표겠지만 북한은 어느 정도의 진정한 구체적인 첫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진정한 대화에 그렇게 근접해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라원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원하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We're also watching that there's a presidential election obviously coming up in
베라원은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해 북한과 좀 더 정상화하기를 매우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의 메시지는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지만 그 전에 북한이 취할 구체적인 조치를 보고 싶다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I do think it's important for us to get our trilateral
베라원은 미한일 3자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관계는 몇 년 전보다는 나아지고 있지만 북한에 관해선 우리가 모두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라원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와 관련해 한국은 국내 정치 때문에 아마도 공식적으로 쿼드에 참여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orea probably wouldn't formally want to be
이에 국제무대에서 한국에 더 큰 역할을 주는 것은 우리가 환영할 일이지만 한국 국민이 원하고 한국 정부가 나서야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Giving Korea a bigger role on the world stage.
그러면서도 인도태평양 영내 연합에 대한 한국의 참여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쿼드가 될지 같은 생각을 하는 국가들과의 다자 연합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주한미군은 최근 미 본토에서 인도받은 최신 아파치 헬기가 대북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 준비 태세를 보장하고 한국 내 임무 완수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한미군은 최근 인수에 배치하고 있는 최신 아파치 헬기가 준비 태세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도널드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한미연합사단 공보국장은 20일 새 아파치 헬기의 대북 억제력에 대한 VOE의 서면 질의에 군사 준비 태세가 억제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널드 국장은 한국 내 유일한 미 육군 항공여단인 제2전투 항공여단이 현재 새 아파치 헬기를 인도받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아파치 헬기 인수는 제2전투 항공여단에 있는 기존 모델을 대체하는 등 현대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에는 최신형 아파치 헬기 기종 24대가 인도될 예정이며 다음 달에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신 아파치 기종이 미 본토를 제외하고 해외 인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널드 공보국장은 새로운 기종 아파치 헬기에 최신 통신, 항법 센서 시스템 등이 장착됐다면서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은 우리가 한국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시스템은 아파치 프로그램의 주요 발전 경로를 제공하고 모든 합동 전 영역 작전에서 아파치 헬기의 역할을 공고히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주한미군에 인도된 새 아파치 헬기에는 처음으로 조종사의 판단을 돕는 인식체계 결정지원체계가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해외주둔 미군 배치 검토 결과에서 그동안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하던 공격용 헬리콥터와 아파치 헬기 대대 등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마이클 오헨런 미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도발을 감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도발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21일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톡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좀 더 혁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면서 현재 미국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임시 중단했던 모든 활동을 재개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헨런 선임연구원님,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재개를 위협한 건가요?
Yes, I think it is. Although I'm not yet sure how seriously to take the threats, but I do think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은 본질적으로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조용히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북한이 무기를 수출하지 않고 완성도를 높이지 않으며 시험도 하지 않고 ICBM을 시험하지 않는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실질적으로 그런 실험이 있었던 2017년과 같은 수준의 압박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다지 창의적이지도 않고 전망이 밝지도 않습니다. 북한이 무시당한다는 사실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책을 좀 더 혁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네차님 연구원님, 이번 북한의 발표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Oh, absolutely. I think just like Michael said, they're unhappy with being ignored.
물론입니다. 오헨란 선임 연구원이 말한 것처럼 북한은 무시당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북한의 내부 상황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죠. 주민들을 잘 먹일 수 없고 소비재 물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정보가 유입되고 있죠.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분명히 매우 극적인 조치를 취했죠. 따라서 오헨런 선임연구원의 말처럼 현 단계에서 북한을 그저 무시하려는 미국의 추세는 정말 나쁜 실수입니다.
베네사님 연구원님, 북한이 핵과 ICBM 실험을 강행하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Well, we have to believe that over almost five years since Kim agreed not to.
김정은이 그런 무기 실험을 안 한다고 약속한 뒤 약 5년간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관여했던 탈북자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새로운 무기 체계에 대한 시험은 그들의 무기 프로그램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마도 그들은 새로운 무기를 설계했고 새로운 중거리와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무기들에 대한 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미국에게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킬 만한 무기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 후 북한은 미국의 현재 행정부가 자유권 박탈 책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헬런 선임연구원님, 과거에 들었던 것과 비슷한데 북한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미국과 대화를 원하는 건가요?
Well, North Korea knows we're not going to attack them. So when they talk about a hostile attitude or a threatening posture, that's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의 적대적인 태도나 위협적인 태세를 언급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17년 세 차례 ICBM 발사와 핵실험으로 곤경에 처했습니다. 당시 가해진 국제사회의 제재는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도 지지했습니다. 매우 엄격했습니다. 종합해보면 미국이 취한 것은 군사적인 위협 태세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위협적인 접근인 것이죠. 북한 정권은 미국에 의한 공격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목이 졸리고 있는데 그런 미국 정책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페네서님 연구원님,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 강화 구실로 미국의 대응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ell, sure. I mean, you look at the response that the United States made and the sanctions, the new sanctions.
물론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제재들을 보십시오. 이것들은 꼭 필요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미사일 관련 기술들은 러시아 회사와 러시아인으로부터 이전됐습니다. 러시아인은 북한인뿐 아니라 중국에 있는 제재 대상 북한인들에게 말이죠. 그들은 분명히 그런 기술들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그들을 중국과 러시아에 보낸 것입니다. 미국은 실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렇겠습니다. 문제는 김정은이 이것을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의 또 다른 구실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김정은은 단지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고 그걸 기대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미사일 실험을 한 지 3일 후에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무언가를 할 것으로 예상했고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베네서님 연구원님, 북한의 최근 4차례 시험 발사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더 많은 시험을 위한 포석일까요?
Well, certainly North Korea has been doing everything they can with shorter.
분명히 북한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정확성을 높이고 무기의 기동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다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북한은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매우 조심스럽게 단거리 미사일을 고수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미국인들은 단거리 미사일은 별일이 아니고 그래도 된다, 추가 제재를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헬런 선임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더 중대한 무기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I think they probably are as one recourse. Preparing is a good word.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비라는 건 적절한 단어입니다. 북한이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이 중대한 무기 실험을 한다면 이는 독이든 성배가 될 것입니다. 바이든 팀이 긍정적인 계획을 제안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중간 수준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현재 상황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하지만 핵 생산 역량은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는 것이죠. 제거하는 것보다는 감시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더 현실적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런 종류의 합의를 바이든 팀이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꽤 높은 직급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은 차관보급과의 외교에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일 필요는 없습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 혹은 비무장지대 DMZ로 향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식은 아니어도 됩니다. 어쩌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클린턴 행정부가 1994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보낸 것과 같은 일을 떠올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미국은 무기고에 많은 도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선인 연구원님, 미국은 정말로 충분한 도구를 갖고 있나요?
Well, the U.S. has tools. We're just not using a lot of the ones we have potentially available.
미국은 도구를 갖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잠재적으로 보유한 많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2017년 이후 우리가 부과한 경제 제재는 꽤 심각한 것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동의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에서 이들 제재를 미국의 제재라고 말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건가요? 김정은 위원장, 제재 조건과 함께 당신에게 가해진 제재를 원치 않는다면 당신은 제재 해제를 위해 명시된 조건을 따르면 됩니다라고 말이죠. 시험 발사도 하지 않고 핵실험도 생산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최소한 무기 생산 중단은 지금쯤 우리가 핵심적으로 하고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미국이 요구해야 할 것들이죠. 우리는 완벽한 해결책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 단계에서는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최근 말한 것처럼 북한은 핵물질 생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현론 선임 연구원님, 그렇다면 북한이 더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We don't really have great military options. We're already in pretty good shape on defense and deterrence.
우리에게는 거대한 군사적 선택권이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방어력과 억지력을 꽤 갖추고 있습니다. 제재와 함께 사용하기에 실제로 안전하고 그럴듯한 공격 역량은 없습니다. 미국은 현재 벌어지는 것 이상으로 북한이 중대한 수준의 잘못된 행동을 벌이지 않는 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의 변수들 안에서 미국은 다소 갇힌 상태이고 작은 도발들은 그저 작은 대응을 얻는 데 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오웬런 선임연구원과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미국 등과 함께 공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해왔던 영국이 또다시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에 나섰습니다. 유류 환적을 겨냥한 이번 작전에서 대북 제재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해 처리 중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이 북한의 불법 선박간 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해군 초계함 타마르함을 파견했다고 영국 해군이 밝혔습니다. 영국 해군은 20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타마르함이 동중국해에서 북한으로 연료나 정제유가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순찰 활동을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마르함이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믿어지는 선박의 증거를 수집했고 관련 정보를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집행조정실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2017년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선박간 환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국 해군은 지난해 9월 북한 선박들의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 해군 호위함 리치먼드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21일 타마르함이 1월 중순 동중국해 등 일본 주변 해역에서 북한 선적 선박들의 선박간 환적 등 불법적인 해상 활동을 막기 위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벌였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이후 영국 해군이 이 같은 활동에 관여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등이 초계기와 호위함 등을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추진한 국가경제발전계획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하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지난해 새로 내놓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1차 연도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년 전 평양에서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경제계획이 엄청나게 미달했다며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을 내놨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새로운 경제계획 목표로 3개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평양시 5만 세대 산림집 건설, 한경남도 검덕지구 2만 5천 세대 산림집 건설, 그리고 시멘트 800만 고지 점령이었습니다. 또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시하는 한편 원자재를 보장해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지속적 경제상승과 인민생활에 뚜렷한 개선 향상을 약속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내내 자력갱생 구호를 내걸고 주민들에게 경제계획 완수를 다그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해 10여 차례 정치국 회의와 전원회의 그리고 강습회를 열고 경제계획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수뇌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닷새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한 해를 결산했습니다. 전원회의 이후 나온 보도문을 보면 북한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 1차 연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평양시 5만 세대 산림집 건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결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북한의 목표는 지난해 만 세대 산림집을 시작으로 매년 만 세대씩 지어 5년 만에 5만 세대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도문에는 산림집 건설이 완공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결속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벽과 기둥 같은 골조만 만들었을 뿐 계획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얘기라고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It seems like the projects are never finished.
홍수 피해를 입은 한경남도 검덕지구 2만 5천 세대 산림집 건설도 완성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신문은 검덕지구 산림집 건설에 대해 성과적 진척, 원만한 진행이라고 표현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력과 석탄공업 분야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신문은 계획 수행에서 개선과 실적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동용승 굿파머스 사무총장은 전력과 석탄 생산 모두 목표를 달성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석탄광에서 이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전력부터 시작을 해서 이 최고 장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것들이 이전에 이제 한참 피크에 올랐을 때 2017년 그 시기를 보게 되면 이게 중국에서 이 장비를 가지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장비가 조달이 안 되는 상태에서 석탄 생산을 정상화한다라는 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강조했던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도 성과가 없거나 기술적 장벽에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도문을 보면 북한이 매년 강조했던 탄소한화공업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로 석유 수입이 힘들어지자 2016년부터 탄소한화공업을 추진했습니다. 탄소한화공업이란 석탄을 활용해 휘발유와 합성섬유, 합성고무, 농약과 비료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 매체에서 탄소 하나 공업이 사라진 것은 기술적 난관에 봉착했거나 이를 포기했다는 얘기라고 동영승 급하모스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탄소 하나 화학이 지난해까지는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 이 보도문에는 그 내용이 없다라는 것은 아마 탄소 하나 화학과 관련해서 목표를 접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한 것은 농업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북한 식량 생산량을 469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생산량보다 29만 톤 정도 증가한 것이지만 북한의 곡물 수요량인 550만 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80만 톤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경제개혁 실패와 경제난이 김정은 정권을 상당히 압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김정은 위원장은 2020년부터 3년째 신년사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대북 제재를 풀지 못해 경제난을 겪는 주민들을 대할 면목이었기 때문이라고 동영승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신년사를 내지 않기 시작을 한 게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부터거든요. 하노이 회담 자체를 사실상 실패에 돌아간 게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했던 것이 실패를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좀 자책을 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북한은 1월 16일을 기해 북중 철도 화물 운송을 재개했습니다. 북한 화물 열차는 신유주에서 출발해 압록강 철교를 통해 단둥에 도착해 준비된 생필품과 의약품 등을 싣고 17일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지 1년 반 만의 일입니다.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은 그 뒤로도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과 중국이 화물 열차 운행 재개 첫 한 달간 500량가량의 화차를 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화물열차 운행이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과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등 북한의 최대 명절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올해가 김정일 생일 80주년 그리고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북한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 기념일을 두 개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 기념일에 주민들에게 뭔가 큰 선물을 해오던 북한으로서는 과거 다른 해보다 훨씬 더 생필품 조달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를 오래 관찰해온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북중 화물 열차가 재개된다고 해서 북한 경제가 되살아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가 되살아나려면 북한의 수출이 재개돼야 하는데 아직 그럴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We need to sell things to China.
북한과 중국의 지난해 무역은 3억 1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북중 무역액인 27억 8천만 달러에 비하면 무려 88.6%가량 감소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를 살리려면 제재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재가 풀려야 수출이 되고 그 돈으로 원자재와 기계 그리고 부품을 수입해 공장과 기업소가 돌아가야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대화를 시작해야 제재도 풀고 경제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He does want to eventually get to engage the US because that is the key.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이 재개됐다고 하지만 북한의 경제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언제 어떻게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은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 오전 한때 비 또는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평북은 오후부터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 4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4도. 양덕 아침 영하 7도, 낮 3도. 신의주 아침 영하 5도, 낮 3도. 구성 아침 영하 5도, 낮 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흐리고 한때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7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도. 강계 아침 영하 11도, 낮 영하 1도. 희천 아침 영하 7도, 낮 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0도, 낮 5도. 개성 아침 영하 2도, 낮 4도. 사리원 아침 영하 3도, 낮 4도. 신계 아침 영하 3도, 낮 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구름 많겠습니다. 원산 아침 영하 2도, 낮 6도. 장전 아침 영하 2도, 낮 5도. 평강 아침 영하 5도, 낮 3도 예상됩니다. 평경남북도 구름 많고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함흥 아침 영하 4도, 낮 7도. 장진 아침 영하 17도, 낮 영하 3도. 청진 아침 영하 5도, 낮 2도. 김책 아침 영하 4도, 낮 5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4도, 낮 영하 16도. 김영권 아침 영하 16도, 낮 영하 2도. 삼지연 아침 영하 17도, 낮 영하 5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먼 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먼 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1월 25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 병력 집결로 인한 긴장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국은 전략적 안정 대화를 통해 러시아와 특별회담을 가졌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러시아위원회 회담 그리고 유럽안보협력기구 상임위원회에 참여해 러시아와 대화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일련의 회의에서 나토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에게 외교적인 해법 그리고 긴장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표로 러시아와 회담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병력 10만 명을 집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분쟁을 추진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러시아가 2014년 침공했으며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반도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제안한 두 개의 협정 초안과 관련해 셔먼 부장관은 우리는 안보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나토 가입의 문호를 열어놓은 정책을 막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이 정책은 나토 동맹의 중심적인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과 협력하려는 주권 국가와의 양자적 협력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 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유럽 없이 유럽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나토 없이 나토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말하듯이 당신이 없이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한 진정한 진전을 환영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긴장 고조가 아니라 긴장 완화 분위기에서 진정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수차례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만일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머물면서 긴장 완화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진전을 이룰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외교적인 경로를 벗어날 경우 이는 외교를 추구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직면했던 것보다 훨씬 큰 엄청난 대가와 결과를 겪게 될 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가에는 금융기관이 포함된 금융제재와 핵심 산업의 수출 제한, 나토 군사력 증강,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러시아는 엄중한 선택 앞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650,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의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한 VOA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주재 자국 대사관 철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24일 영국 관료들을 인용해 현재 영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정 위협은 없다며 키예프 대사관에서 일하는 인력 절반이 영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멜린다 시몬스 우크라이나 주재 영국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대사관은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영국인들에게 자신의 현재 소재를 등록하라며 이를 통해 현재 상황과 관련한 최신 소식을 제공해 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 내의 유럽연합 인력은 현재로서 계속 있을 것이라며 현재 긴장 상황을 북쪽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영국의 발표하고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주재대사관의 직원 가족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고 BTS 인력은 자발적으로 출국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군부대를 나토 동맹에 파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뉴욕 타임즈 신문은 23일 보도에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발트의 인근과 동유럽에 군부대를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국방부 관료들과 만났고 이 자리에서 구위군 관리들은 군부대를 러시아 인근으로 옮기는 몇 가지 방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관리들은 현재 미국이 파견할 수 있는 군 병력은 1,000명에서 5,000명의 병력으로 만약 영내 상황이 악화하면 이에 10배에 달하는 병력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24일 동부 유럽의 군함과 전투기들을 추가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토는 또 추가 파병 병력에 대해서도 대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나토는 동맹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안보 환경에 대한 어떤 악화된 상황에 대해서도 항상 대응할 것이라면서 집단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회원국들은 발트해 내 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들에게 전투와 군함 등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덴마크는 소형 구축함 한 척과 복수의 F-16 전투기를 리투아니아에 파병하기로 결정했고 스페인도 군함 파견과 함께 불가리아에 자국 전투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개의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에 진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3일 카일 베이스노가 이끄는 항공모함 전단과 에브라임 링커노가 이끄는 항공모함이 남중국해에 진입해 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성명을 통해 두 항모전단이 전투준비체제 강화를 위해 대잠작전과 공중전, 해상사단작전 등의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브라임 링컨 항모타격단의 제이티 앤더슨 사령관은 이번 훈련은 영내 안정성을 담보하고 악의적 영향력에 맞서는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동해상에서의 국제법을 준수하며 진행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두 항모전단은 또 23일 필리핀에서 일본 해군과 함께 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양국의 합동훈련이 이루어진 같은 날 중국 공군은 전투기 등 39대의 군용기를 동원해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약 2주 앞두고 베이징 주민 200명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P통신은 최근 베이징시 펑타이 지구에서 25건의 확진이 나온 직후 주민 2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검진이 시행됐다고 24일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는 확진이 신고된 14건과 관련해 다른 6개 지구에서도 실시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관영 글로벌타임즈 신문은 23일 베이징시 위생건강위원회를 인용해 열이나 기침, 다른 감염 등을 이유로 지난 2주 동안 약품을 구입한 모든 주민들은 72시간 내에 바이러스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1월 25일 VOA 새벽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